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서론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까지 아마 서론 내용, 그러니까 4시간에 걸쳐서 서론을 다루게 되겠네요. 자, 여러분은 여기에서 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승천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고 2, 3장에서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게 되고 4, 5장에서는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 18장까지는 장차 지상에서 나타날 대환란을, 19장에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고 20장에 가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에 대한 설명을, 그리고 마지막 20장에서 22장까지는 잃어버린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장소인 크고 신 보좌가 세워지는 장면과 영원한 세계의 시작에 대한 기록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보면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받으시는 모습, 2, 3장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4, 5장은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 걸 보게 되고 6장에서 18장까지는 장차 지상에서 일어날 환란, 대환란이죠. 그리고 19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그 천년왕국을 보여주고 20장에서는 그 뭐랄까요,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그 귀한 통치의 사건이, 그리고 마지막 21장, 22장에서는 잃어버린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크고 신 보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너무 어려운 책이다, 또 혼란하고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아마 안 하시게 되리라고 봅니다. 스타우퍼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미티아는 그리스도에 대해 철저한 반대 운동을 전개한 최초의 황제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도인 요한의 지휘하에 그러한 공격에 반격을 가했다 하는 겁니다. 네로는 바울과 베드로를 사형시켰지만 그들을 사회를 선동하는 유대인으로 간주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도미티아는 또 기독교 운동의 배후에는 황제들의 영화를 위협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인물과의 싸움을 최초로 선전포고해 또한 최초로 전쟁의 패함으로 장차 있을 사건을 미리 경험한 황제인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주제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에 그 1절 있잖아요. 1장 1절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보실 것을 좀 권고하고 싶은데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유념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복음서에서는 여러분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계시는 아니란 말이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주관자가 되심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계시해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네일이라고 하는 학자는 예수님에 관한 계시에 매우 아주 그 관찰력 있게 잘 표현을 했는데, 따라서 저는 그것을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모든 것이 몰려드는 중심이고 또 모든 영원한 것이 세워지는 기초가 되며 모든 것이 매달리는 못이고 모든 것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목표이며 모든 축복이 솟아나는 원천이 된다. 또 계속해서 말을 하기를 어린 양은 하늘과 땅의 빛이요 영광이며 생명과 주인이 된다. 어린 양의 얼굴에는 더러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며 그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잘 소개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록에 처음부터 어린 양의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친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그분께서 지금은 아주 높이 존귀를 받고 계시며, 따라서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혀가 그분을 고백해야 할 것을 상기시키는 도로 표지판과 같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위대한 진술에 대해 두 손 높이 들어 찬성을 합니다. 그것은 장차 어린 양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제가 이미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매우 쉽게 분류되어 있는 전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쉬운 책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주님 예수께서는 1장 18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사한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신 네 가지 중요한 뭐라고 그럴까요? 좀 진술이라고 그럴까요? 그거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산 자라 그랬어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리고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쓸 것을 명령하시고 1장 19절에서 그에게 기록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놀랍고도 훌륭한 구분입니다. 사실이지 아마 이보다 더 훌륭한 구분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곧 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내 본 것을 기록하라고 하셨죠. 어찌 보면 이것은 1장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인자에 대한 환상을 언급하는 과거 시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요한에게 이제 있는 일을 기록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을 언급한 것으로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을 행하시기 위해 지금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혼란한 상태에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마치 교수형을 당한 몸과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 이상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보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때 좀 자세하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외에 안 계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임봉한 책을 펼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4장에서 22장은 미래에 대한 것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장차 될 일이란 헬라어가 뭐가 쓰였는가를 보면 메타타우타라는 그 표현이 쓰였는데 그러면 장차 될 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지상교회가 들림받은 후에 있을 사건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4장에서 22장까지는 요한이 교회가 땅 위에서 들림받은 후에 일어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추론들은 바로 이 세 번째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오늘날의 상황에 너무 힘들게 적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듣는 자의적이고 고쾌적인 해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 들려주고 있는 것을 분명히 듣고 따라야 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과 일치하지 않는 해석 방법을 따르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래에 기록되어 있는 개요에서 볼 수 있듯이 저는 요한이 우리에게 제안한 구분법을 한번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우리 찬송 함께 나누고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잠시 후에 뵙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는 데 있어서 또 방법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에 있을 때 인자 곧 산자라, 이건 과거죠. 현재는 일곱 교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리고 미래는 뭡니까?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참된 교회가 들림받은 후 그리스도의 강림이 있기 전에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또 돼요. 과거로서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고요. 현재로서는 2장과 3장에 있는 세상 속에 나타난 일곱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래로서는 4장에서 22장까지 위기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제 1장 그 19절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1장 19절에서 네 가지 상태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곧 산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세 번째는 뭐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노니 라는 말씀이에요.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의 성취를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처럼 영광스럽고도 놀라운 책이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계시록의 첫 부분에서는 우리가 당신의 교회를 주관하고 계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영광된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며 자기를 낮추신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의 원수된 자들의 표적이 되므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완전히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통치권을 소유하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지만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신 그분의 진노가 나타나 있고 그것은 전 우주를 공포에 떨게 할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노를 바라시는 것은 곧 세상에 대한 그분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본책의 주제가 됩니다. 계시록의 무대가 천상의 세계로 옮겨질 때는 우리가 그곳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가 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과 동시에 예수님 중심의 책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제가 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계시록을 연구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서의 연구에 있어서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전체에 걸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현재 행하고 계신 것, 그리고 장차 행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안다면 확실히 성경을 읽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은 금방 경험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것과 또 앞으로 행하실 것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키는 장차 뜨게 될 의로운 태양에 대한 언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으로 그것은 곧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말한다고 봅니다. 반면에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들어 옮기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광명한 새벽별에 대한 언급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구약의 소망이었다면 휴거는 신약의 소망인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사이에는 상호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가 세상의 시작에 대한 기록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두 책 사이의 대조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가 지구의 창조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반면 계시록은 지구의 마지막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사단의 기초 반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반면 계시록은 사단의 최후 반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1월 성신이 계절의 변화를 가져오고 밤과 낮을 주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계시록에서는 1월 성신은 지상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해가 낮을 주관하기 위한 것이라면 계시록에서는 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어둠을 밤이라 불렀지만 계시록에서는 밤이 없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물을 바다라고 불렀지만 계시록에서는 더 이상 바다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계시록에서는 죄가 떠납니다. 창세기에서는 저주가 선언되었지만 계시록에서는 저주가 제거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죽음이 들어왔지만 계시록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슬픔과 고난이 시작되었지만 계시록에서는 더 이상 슬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최초 아담의 결혼이 있었지만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아담의 결혼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세우는 성읍인 바벨론이 건축되는 것을 보았지만 계시록에서는 인간의 성읍인 바벨론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읍인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된단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사단의 운명이 선포되었지만 계시록에서는 사단의 운명이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요. 창세기가 세계적일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렇잖아요. 1장 1절 너무 잘 아시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책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 그러니까 피조물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이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와 같은 책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